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 말씀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한 절씩 우리 나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들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들여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수고를 떠나서 광야 끝 내장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신 은혜와 공의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런 말씀으로 나누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살필 때 여러분 속에서도 아 내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음을 확인되는 그런 시간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
광야 하면 일반적으로 텅 비고 아득히 넓은 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막막하고 황량하고 가능성 없고 소망이 없는 부정적 측면만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광야의 의미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먼저는 인간 쪽에서 사람의 이해와 생각 속에서 바라보는 광야입니다. 그것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입니다. 일반적 의미 그대로죠. 황량하고 먹을 것 없고 마실 물 없고 잠잘 곳 마땅치 않고 황량한 그런 광야.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이란 차원과는 달리 하나님 편에서의 생각하는 이 광야의 의미는 또 다른 것입니다. 소비적이고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언제나 연약한 인간들을 돌아보는 시간이고 은혜를 베푸는 장소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를 다루셔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훈련의 기간이고 훈련의 장소가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인생을 가르켜 광야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베푸시는 이 은혜를 안다면 결코 광야는 또 광야의 여정은 광야의 시간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성경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은 그들이 훈련받을 때 다 광야로 내몰리는 그런 경험을 당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모세는 왕궁에서의 화려한 생활을 이뤄왔고 광야에서 40년의 양치기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윗도 왕이 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사울의 손에서 피해서 바위와 광야에서 숨어 지내야 됐고 또 피난 당해야 했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하늘의 불을 끌어내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지만 곧바로 광야로 도망해야 했습니다. 또한 침례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지냈고 사도바울도 다메섹도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위대한 지도자들을 훈련시킬 때 얼른 내몰아요?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도 그의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서 광야로 내몰리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 그렇게 일어나는 이면에 위대한 인물이 등장하는 이면에처럼 광야의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광야의 시간을 거쳐야 될까? 그것은 누구도 명확하게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광야의 순간,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는 역사는 위대한 역사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크고 이 광야의 시간을, 광야의 또한 여정을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물로서 하나님은 그를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며칠 전에 광야를 지나며 그 찬양사역자의 그 주인공 이수일 복권이 김동욱 편을 아마 링크해놔서 우리 그 카톡방에서 다 들었으라고 봅니다. 그의 유학 시절이 화려하지 않았죠. 차가 없어서 3시간, 4시간 진짜 걸어가면서 걸으면서 찬양하고 걸으면서 하나님 기도하고 그것이 곧 광야의 시간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었으니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광야의 시간 그걸 거쳐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도구로 만드는 시간이었음을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 와서 찬양사역자로 시작하면서 이 광야를 통하여 광야라는 그런 찬양곡을 만났을 때 그 가사를 읽어봤을 때 그 내용이 자기 이야기고 자기 내용임을 더 실감했고 그 뒤에 그 자신의 부르는 노래가 그렇게 큰 감동을 주고 또 사랑받는 그런 복음성이었습니다. 가사가 이렇죠.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둠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며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성령의 내용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2절 가사는 그렇죠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모세에 보는 듯하죠 자신의 정체성이 이제 중앙의 권력의 핵심부에 있다가 다시금 나그네로 여정에 자기의 정체성을 찾듯이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네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주님만이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성령이 내용을 다시 새롭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자 광야의 시간을 거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앞전에 일러드렸던 모세 그런 광야에서 자기 자신이 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광야는 이제 지도자로서 하나님 뜻에 합한 자로서 성숙되어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엘리야에게서의 광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침례 요한에게서의 광야는 그리스도 오심을 예비하는 그 길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에게서의 광야는 기독교 역사상 최대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계기가 아라비아 광야에서부터 바울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의 광야는 이제 사단의 정수를 깨부수고 전 우주적인 구원을 시작하는 계기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광야에 많은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광야를 바라보는 눈이 좀 더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신앙적으로 보러올 수 있는 눈이 떠져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훈련에 받는 그런 경험들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광야는 필수의 코스입니다. 광야는 학교입니다. 광야는 반드시 졸업해야 하는 학교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에게도 광야를 통해 주시자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함께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자, 광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는 은혜의 현장이 광야였습니다. 그럼 훈련당하는 것, 훈련받는 것, 그것이 은혜일까? 은혜라는 얘기예요. 은혜. 왜? 훈련을 통과해서 그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다 한국에 있는 남자들은 다 징집이기 때문에 군대를 피할 수 없죠. 그죠? 거기서 훈련하는 그 기간 동안에 전우에도 끈끈이 생기고 또 그런 훈련을 통해서 오합지졸이 아닌 군인으로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총을 주면은 지금도 길거리 지나가는 남자들한테 총을 주고서 저 앞에 인형 내놓고서 쏘라면 잘 맞추는 이유가 외국인이 그걸 보고 놀란답니다. 왜 이렇게 한국 사람 남자들은 다 사격을 잘하는지 다윗이 뭡니까? 훈련으로 만들어진 군인이죠. 그처럼 훈련은 곧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 훈련을 통해서 이기게 하고 훈련을 통해서 경험케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훈련의 목적이 뭐냐? 깨닫게 해서 이기게 하는 것. 그래서 훈련은 결과적으로 은혜를 만들어냅니다. 자,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로 찌들은 그들이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닌 노예 씨로 잉태되고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노예로 성장했지만 이제는 곧 노예 군중에 익숙해진 사람이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는 뭐하기 필요한가요? 훈련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쉬운 길, 지름길, 블레셋에 통과하는 길로 그 길로 가게 되면 무려 여섯 배나 그 길로 블레셋에 있는 그 해안길로 가게 되면은 무려 한 일주일이면 간답니다. 그렇지만 또 여섯 배나 더 멀고 거칠고 험한 홍해를 건너야 할 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멀고 험한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명한 이유를 하나님이 언급해주고 있어요. 17절이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17절 상반절에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가까운 길을 피하고 광야길을 선택했는가?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가까운 걸 아세요? 몰라요? 아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말합니다. 분명히 가까운 길 아세요. 그 길로 가면은 먼 길 돌아가지 않아야 되는 거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르실 리 없죠.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서 가는 길은 가까운 길입니다. 람세스에 출발해서 수류강을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일부러 피하게 하십니다. 왜 피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도 17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잘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잘 아셨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연약한지 그들이 전쟁을 만나게 되면 겁을 집어먹고 도망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해안선을 따라서는 블레셋이 거기 버티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가나안의 원주민으로서 가장 강력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처음부터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인 그런 민족들. 그래서 하나님 길을 바꾸십니다.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을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왔다 말합니다. 그래서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비록 더디고 힘들지만은 그 길은 알맞은 길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내 인생의 광야를 여정에 걸을 때 아 힘들어. 아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잘 아세요? 몰라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내 인생을 인도할 때는 그 길이 비록 더디고 힘들지만 알맞은 길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복음성과 가사에 이런 말씀이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구부드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에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네. 자,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더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십니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오라 나 두려워하니 아니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니 차츰차츰 안겨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 인생에 우리 생각으로 광야를 볼 때는 울퉁불퉁하고 길이 굳고 정말 앞에 보이지 않는 그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길이 나한테 맞춤형 길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 길은 바른 길임을 옳은 길임을 일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광야길로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유가 17절에 언급되고 있지만 신명기 8장에 들어가서는 더 명확하게 왜 그들을 광야길에 인도했는지 하나님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십니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한다고요? 낮추고 또 시험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지를 다루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이었음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겸손과 순종을 훈련시키는 그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낮춰서 순종해야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낮춰야만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 가장 뿌리 깊은 죄악은 뭐죠? 교만이에요. 교만.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에서 먹지 말라는 데는 금단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 교만의 죄로 인류에게 저주와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사망과 저주로부터 인간을 구원한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의 8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낮추시고 순종하시는 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어떻게 하고 낮추고 겸손과 순종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던 것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겸손과 순종의 훈련을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들어서 복되게 하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자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7절 말씀 내용 살피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끝까지 겸손하지 않으면 결국 훗날 내 삶에 재산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서? 교만해져서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감이라 하는 그런 교만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낮추고 시험해서 순종하나 하나 다루려고 광야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잠언 18장 말씀 겸손은 존귀와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이지만 교만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교만하면 마귀가 찾아오고 마귀의 종으로 타게 됩니다. 겸손하면 마귀가 떠나고 성령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야 마귀가 와서 부추기고 좀 더 이 불화의 도구로 쓸 수 있는데 겸손하고 낮아져서 그러면은 부추겨도 낮아짐 통해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마귀가 있을 수 없죠. 교만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좀 겸손하게 주의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교만하면 마귀가 찾아와요. 그 마음을 건드려서 불안을 만들게 합니다. 반면에 겸손하면 마귀가 떠나고 성령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마귀는 겸손한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정도가 많은 교회는 모두가 하나가 되고 또 부흥의 어떤 그런 핵심이 되지만 교만한 사람이 많은 교회는 분열이 되고 흩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겸손하면 마음이 넓어지지만 교만하면 마음이 좁아집니다. 겸손하면 마음이 밝아지지만 교만하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서 자신의 부족을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서 하나님의 의지할 때 하나님의 위로부터는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겸손해서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세상에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낮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현장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훈련의 현장이었으면은 두 번째는 은혜의 현장이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만 아니라 밤낮으로 인도하시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광야길로 인도하시다 그런 의미 속에서 여기서 인도한다는 의미가 원의 뜻이 위로하다, 동정하다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이끌어내다, 인도하다, 안내하다 하는데 이 어근이 여기서 오냐 옳은 길을 따르는 자의 행동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 환경을 잘 아시고 그들을 위로하며 옳은 길로 인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비록 더디고 힘들지만 그 길이 내게 옳고 알맞은 길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안 하죠? 그래도 비단길 가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그 비단길도 비단길이지만은 하나님 내 걷게 한 그 길이 바로 나를 나대게 하고 나를 그리스도로 세우는 길에 바른 길로 옳은 길로 하나님 정해주셨다는 얘기예요. 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갈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 바를 몰랐어요. 어떤 위험이 자기들이 앞에 도사리고 있는지 또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장 가나안으로 가기 쉬운 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라반이라 불리는 이 대상들 다시 말해서 사막이나 초원같이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그런 지방에서 낙타나 말에 짐을 싣고 떼를 쥐어서 먼 곳으로 다니면서 특산물을 교육하는 상인들의 집단을 대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은 지름길로 알려진 그 해변가의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블레셋의 그 해변가의 그 길을 통해서 가게 되면은 가나안으로 가는 게서 일주일이면 간답니다.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더군다나 그 길은 다른 샛길이 없어요. 그 길은 뭐 곧장 가면 돼요. 오직 하나의 길입니다. 길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그냥 넓은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길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고 짐작할 수 없는 길로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여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길에서는 이스라엘 자신들이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방법을 알지 못하는 광야입니다. 철저히 나약하고 철저히 무능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그를 인도하시는데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 앞에서 행하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를 내몰았다고 해서 그냥 너는 잘 살아봐 네가 알아서 헤쳐나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서 우리를 밤낮으로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시는 은혜의 장소가 광야라는 얘기예요. 자, 20절, 21절, 22절. 그들이 숲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장막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앞에서 가시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셨다 말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이게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기둥이 이중적인 현상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였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역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놀랐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 속에 담긴 그 의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하세요? 함께 동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상징적 도구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그래서 왜 출애굽 후에 이제 지나게 되면 성막이 나오죠? 성막 한가운데에 놓고 각 지파들이 이제 둘러서 있잖아요. 진을 치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성막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동행한다는 가시적인 상징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밤낮 주야로 진행했고 함께 인도했다는 의미 속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떤 의미를 두었을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시적인 증거가 뭐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다. 22절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말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했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십니다. 함께하심, 임마누엘, 그것이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행위, 구원받은 자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사인, 증거가 바로 그였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확신만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자신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함락시켰고, 그 믿음으로 기드온은 300용사는 메뚜기처럼 많은 그런 미디안 족속들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이미 나와서 여기서 뚝 떨어져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리고성 같은 그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미디안 족속 같은 방해꾼이 있다 할지라도, 골리앗 같은 악한 세력이 진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런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31장 8절.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예배 끝나고 축도할 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구름기둥, 불기둥은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밤낮으로 진행하시면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동행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두 번째는. 그래서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같이 있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거기까지.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서 가시며. 앞에서. 그죠? 여기서 가시며, 그것은 그 걷다인 그 할라크라 그 분사형의 그런 문법 의미 속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인도하며 계속 걷고 있는 상태를 일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앞서서 가신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앞에서 앞서 인도하고 계속해서 앞서 인도하고 진행해 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행할 때마다 그들의 앞에서 인도하셨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따라가기만 하면 됐던 거예요. 진을 치죠. 진을 쳐요. 진을 치지만 구름이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구름 움직여. 빨리 텐트 묻어. 그래서 어떻게 해? 구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앞서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보다 불 기둥보다 앞서가지 않았고 또 뒤처지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지도 않았어요. 그 길로 앞서가시면 따라가는 거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셈방명이나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잃지 않고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임마누엘, 임재의 사인이고 표상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그때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들의 목표점이나 위치를 모른 채 그 사인, 그 표적을 바라보고 표상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말씀에 대한 변화로 우리와 사고와 행동에 대한 분별력 갖고 우리는 더욱더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처럼 무조건 기적이 아니라 훨씬 성숙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자기 의지로 지각을 사용하고 분별하게 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이 확실한 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성령이 인도해 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9절부터 21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소로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바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각을 갖고 깨우쳐 인도함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인도한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아닐지라도 오늘 우리의 손에 붙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인도함 받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데 인도함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우리는 말씀을 확인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변화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그 하나님의 표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 자, 밤낮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인도하신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길을 인도하시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이유는 철저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광야에는 없는 게 많죠. 그죠? 물이 뭐 편안히 많이 있겠습니까? 그늘이 많이 있겠습니까? 어디서 돈 주고 살 양식 살 어떤 그런 마켓이 있겠습니까? 생존을 위한 기본적 요소들이 얻을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보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장소가 광야인 것입니다. 대신에 광야에 있는 것은 뭐죠? 뱀과 전갈과 사나운 맹수가 기생합니다. 위험이 도사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 자체가 뭐와 같다? 광야와 같다 말합니다. 그런 이 위험한 광야 같은 곳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은? 아니란 얘기예요. 보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가부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말씀합니다. 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이 증거로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21절 22절 속에서 읽어주시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에게를 인도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싸 주야로 진행하여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말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끌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광야는 밤낮의 기온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밤낮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이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서 그 뜨거운 빛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그 추위 속에서 그 구름 불기둥으로 그 추위를 녹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 불기둥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의미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저들을 인도하심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앞서가시고 또 진군하고 또 가이드한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악조건 조건에 춥고 배고프고 그런 현실 속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추울 때 불기둥으로 덮어주고 더울 때 구름기둥으로 빛을 막아주십니다. 사막의 기온차이가 극심한 곳이에요. 낮에는 한 100도, 110도 가까이 가는 그런 더위입니다. 무더운 덥죠. 어제 차에 딱 타니까 차에 있는 그 온도가 99도라고. 덥죠. 근데 이 사막 속에서는 그 이상 거예요. 100한 10도 가까이. 밤에는 너무 추워요. 또 길이 없어 어디로 갈지 분간할 수 없는 것이 문제인데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신 것입니다. 섬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 인도하십니다. 우리 삶의 선두로 주의하신 분 마치 선장과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 형편을 너무나 세밀하게 하신 분입니다. 때로는 선장으로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가면은 13장인데 14장 가면은 홍해 앞에 섰을 때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죠. 그죠? 그때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일어서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진 사이에 가로막고 애굽군대가 접근할 수 없도록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자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은 물을 마른 땅처럼 건너갑니다. 나중에 애굽군사들이 뒤따라 오지만 물이 합쳐져서 수장되는 결과를 보게 되죠. 그래서 14장 19절에 구름기둥이 앞에서 뒤로 이동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배후에 어떻게 한다? 보호해 주셨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후 언제나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듯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험한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여 있음을 믿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와 교훈은 하나님 우리를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따라합시다. 영원토록.
영원토록.
예. 내가 기분 좋을 때만 아니라 좋든 싫든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도 하나님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나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일시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히 이스라엘과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시인 다윗은 시편 48편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로다. 아멘 하죠.
아멘.
다윗 얘기고 내 얘기 아니냐? 그게 아니라 동일하게 누구에게요? 나한테 적용되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로다. 아멘인 것입니다. 영원이란 말은 순간이란 단어와 함께 섞여있죠. 작은 순간이 모여서 영원까지 직결되죠. 이 시간,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계속되는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한다?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종살이 할 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은 광해 속에서도 함께 하셨고 가나안에서도 함께 하셨고 그가 포로 속에서도 잡혀갔을 때도 함께 하시고 포로로 돌아왔을 때도 함께 하시고 끝까지 영원히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주셔서 우리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곧 영원으로 통하는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그리고 장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마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예수의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이 이스라엘 곁에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 그처럼 우리와 영원히 하나님은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피곤하십니까? 갈급하십니까? 내가 걷는 길이 꼭 광야 같은 그런 길을 걷고 있습니까? 힘겹고 어려운 길이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다루시는 훈련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믿음을 가시길 바랍니다. 인내하길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의 고달픈 심정을 아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분을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낮아지고 순종하고 겸손히 주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진다. Out of sight, out of mind 이런 말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할 때 그의 손길이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시편 기자는 말씀한 것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할수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나님이 동행해주고 함께해주고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고 영원토록 함께하신 것입니다. 인생길 가는 동안에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동행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동행은 불안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인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 증거들을 보여줬듯이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이 나와 함께하시고 영원히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토록 동행해 주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